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해 아베 신조 총리와 오찬을 겸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바라고 있다며 평화는 힘으로 달성된다고 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압박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외교와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라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국과도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불법 체류 중이던 북한인 296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암살된 뒤 양국 간의 정치적 마찰이 일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 씨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18일 성명에서 이번에 자수한 북한인들은 모두 비자 기간을 넘긴 경우로 113명은 노동허가서를, 183명은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이들이 보르네오섬 사라왁주에 머물고 있었다며 말레이시아를 모두 떠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외국 인력 채용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위스콘신주의 한 공구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명칭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직업을 지키며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지금까지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이뤄진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 발급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고임금의 미국인을 해고하고 대신 저임금의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6월 8일 조기 총선거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공식 시작한 지 3주 만인 18일 야당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무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등 의회가 국민과 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이 같은 분열은 유럽연합 탈퇴의 성공을 위협하고 국가의 불확실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총선거를 통해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의 총선거 제안은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메이 총리는 오는 19일 하원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의 이번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노동당 대표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조기 총선거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총선거 요청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석유 수출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둔화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밝혔습니다. IMF는 18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 3.1%에서 0.5%포인트 낮게 잡은 것입니다. IMF는 이는 지난해 11월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로 저성장 기조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 목표를 달성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악관은 1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고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인 이른바 최대 압박과 개입이 북한의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하겠지만 중국의 행동 변화는 어느 정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립니다.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4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아시아 지역 순방의 두 번째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 등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 중국이 공조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오찬을 겸한 면담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 다른 동맹국 사이에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연대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해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은 100% 일본과 함께 있다며 일본과의 굳건한 공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북한과의 평화로운 협상을 희망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 한국과도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훈련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태양절을 전후해 대외 선전전을 적극 펼치며 미국과 한국의 압박에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한 연합 대비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대북 현안 등 양국 간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최근 태양절 열병식에서 다양한 전략 무기를 공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야욕을 드러냈다며 만약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역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비공개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압박에 반응을 보여야 할 시점이며 북한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에 온 펜스 부통령이 모든 선택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고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고조되자 북한은 고위급 외교 라인을 동원한 대외 선전전을 펼치며 맞대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한성열 부상은 최근 미국 AP통신과 영국 BBC 방송과 잇따라 개별 인터뷰를 갖고 미사일 시험 발사 지속은 물론 전면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과 외무성 고위 당국자 등도 공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입장을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 공세와 관련해 북한은 늘 최고 수위에서 대외적으로 위협 공세를 펼쳐왔다며 이번에도 역시 미국과 한국의 경고 메시지에 맞대응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말로 공세를 했기 때문에 북한 애들도 굉장히 강력한 톤으로 맞대응을 하는 거죠. 북한이 뭐 말로 맞대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항상 최고 수위에서 말로 맞대응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쪽에서 군사 연습을 해가지고 위협력을 과시하면은 걔들도 군사 기동을 통해가지고 맞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때로는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거고, 양쪽이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고.
박형중 박사는 이어 북한이 실제 군사적 행동에 나설 땐 지금처럼 요란한 대외 선전전 없이 기습적으로 감행했다며, 특히 미한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경우 북한이 실제 공격 행동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명현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외교 인사를 총동원해 대외 선전전을 펼치는 건 그동안 무력에만 의존하던 정책을 바꿔 뒤늦게나마 국제사회 외교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일처럼 두 개를 각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뭐 경제랑 군사는 병진하겠다면서 외교랑 그 군사적 도발은 병행을 못했던 거죠, 북한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북한이 막무가내 핵실험을 막 하면서 도발을 이어갔잖아요. 언젠가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외교전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북한이 앞으로도 중국과 영국 등에 파견된 고위급 외교관들을 동원해 선전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을 통해 보낸 메시지는 북한은 물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탄핵에 따른 한국 대통령의 공백 상태에도 미한 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서울에서 가진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묵직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주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진 미군의 강력한 군사 행동을 언급하며 경우에 따라선 대북 군사적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펜스 부통령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즉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의 신뢰성을 검증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핵 보유국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의 도발, 즉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펜스 부통령이 군사적 조치를 적시하진 않았지만 북핵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에 열려있다고 밝힌 부분은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당장 북한에 무력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 중국이 대북 정책을 전환하도록 압박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보다 중시하고 있는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 놓도록 하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설명입니다. 내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중국 압박용이긴 하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분명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제 데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뭐 대북 압박, 대중 압박 뭐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미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행동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언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 북한이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군사적인 형태라는 것은 다양하니까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이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가 수개월 걸릴 수도 있다며 배치 완료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언급한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의 추가적인 대북 압박 조치에 따라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펜스 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한국의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북한은 도발을 중단해라, 비핵화되어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모든 옵션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있어서 곧 있을 대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튼튼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핵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모든 문제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 역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선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최대 압박과 개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턴 대행은 17일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Decision's been made to really try to maximize pressure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galvanizing the decision making in Pyongyang to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To maximize pressure, economic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to try to get it to, you know, make tangible steps to roll back their illegal programs. And
손턴 대행은 새 정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is very hopeful that the Chinese will undertake to use the considerable leverage that they have.
북한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이를 써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손턴 대행은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면서 시간을 두고 중국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턴 대행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I can't telegraph any specific response, but there's definitely a feeling that you know, we are determined and resolved to not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적은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손턴 대응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결정 같은 중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 협상 등 적극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Right now, the focus is on getting some tangible signal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핵무기 같은 불법 프로그램 등을 없애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신호가 없고 비핵화 논의 없이는 상황이 진전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손턴 대행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계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I think we're proceeding a pace with that. There hasn't been any change And there hasn't certainly been anything about the decision making.
사드는 현재 어떤 변화도 없이 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손턴 대행은 또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미한 동맹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인 이른바 최대 압박과 개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중국의 행동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 최대 압박과 개입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not a new policy. I think that what has happened is that as the new administration has come in and assessed its options, assessed the consequences.
부시 선임 연구원은 1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행동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최대 압박과 개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 역시 최대 압박과 개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서 약간 진화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 the really the only change is that they are going to intensify sanctions. This is something that Obama had been doing.
유일한 변화가 있다면 제재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오바마 행정부가 단계를 밟아 진행했던 것이란 지적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는 인내를 갖고 점진적으로 제재의 단계를 높이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상황을 빠르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는 기존보다 금융 제재의 강도가 높아졌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 또한 이전과 다르다며 새 정책이 차별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제재, 뭐 외교적 또 압박, 또 군사적 억제 모든 것을 포함했는데 이제 새로운 요소는 금융 제재죠.
이 교수는 지난해 2월 미 의회가 강도 높은 금융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에 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5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새 정책을 통해 강도 높은 금융 제재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일종의 신념이 형성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의 세부 내용이 아직 다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We're fully implementing and enforcing US law, including secondary sanctions on China.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법에 근거한 제재 이행을 더욱 확고히 할 조짐이 보인다며 여기에는 중국의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책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s intentions here are very clear. I think
부시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의도가 매우 명확한 상황에서 아무리 최대의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책 선호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새 정책에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는 북한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에 있어서도 그 초점을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의미 있는 문제 해결 또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군사적 압박에 대한 언급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when North Korea is under intensified pressure, especially threat of military.
불행하게도 북한은 압박에 놓여 있을 때 오직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고 이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안타깝게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부시 선임 연구원은 앞으로 중국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협조적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과거 행정부 때는 고위관리가 중국에 가서 호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국 업체나 대형 국책기업, 은행에 금융 제재를 가해 금전적 손실을 안기기 때문에 중국이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금융 제재를 한층 더 수위 높게 북한에게도 가하고 그리고 북한의 제3국 그 협조자, 주로 이제 중국 은행이나 기업 개인이겠죠. 중국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신미국 행정부에서 다분히 조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의 반응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법을 어긴 중국의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현재 이런 결정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보류 상태라며 중국이 미국을 도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유엔은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개최하는 북한 핵문제 회의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용 차석 대사가 17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대사는 회견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중국의 제안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no trust exists like today,
지금과 같이 아무런 신뢰도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는 서로의 진전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김차석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협상장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 어떤 종류의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차석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오는 28일 개최하는 북한 핵 관련 회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의장국인 미국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안보리가 미국의 지시 아래 북한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일 4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오는 2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멈추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 가능한 한 많은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중국 측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16일자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사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이 대북 원유 공급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지난 12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유엔 제재안에 중국이 동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연속해서 경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원유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송유관을 통해 매년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의 양을 최소 5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의 하나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환구시보는 17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중요한 기념일 전후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미중 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험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북한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북한의 행보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을 외부에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은 유엔에서 나올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올 상반기에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과 보건 사업에 주로 집중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설프가 올해 초 대북 사업에 배정했던 600만 달러에 대한 분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3월 중순 유엔 5개 기구의 영양보건사업에 600만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된 기구는 세계식량계획 WFP로 미화 213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자금은 5세 미만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의 영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인 197만 달러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됐습니다. 지원금은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치료하고 북한 36개 군 내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건사업에도 73만 달러가 제공됐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 지역 내 진료소에 기초의약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식량농업기구 FAO가 진행하고 있는 채소, 콩, 가축 등 식량 생산 증진 사업에 55만 6천 달러, 유엔인구기금의 모성보건사업에 6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지난 1월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 설프를 통해 자금 부족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에 비해 25%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된 이번 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한편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올 상반기 북한을 포함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18개 나라에 총 1억 6,3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이 자금이 내전과 정치 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나라 주민들에게 보건과 식량,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마다가스카르, 말리 등에 지원되는 자금은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받은 나라는 북한 외에 아프리카 국가들인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케냐, 니제르 등입니다. 이 가운데 나이지리아가 가장 많은 2,20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에티오피아 1,850만 달러, 소말리아 1,8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북한이 올 상반기 지원받은 600만 달러는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18개 나라 가운데 13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입을 중요한 협력 분야로 꼽았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리아 노보스티 등 러시아 매체와의 회견에서 북한 라진항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현재 강력한 대북 제재로 대북 무역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신 제재 대상에서 빠진 라진항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진항 사업은 러시아 화물을 라진항을 거쳐 중국이나 한국으로 보내는 사업으로 러시아는 현재 라진항을 통해 자국산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어 현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수가 3만 2천 명이라며 러시아 업체들이 이들에게 크게 만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매우 근면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그러나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가 받았던 보수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임금보다 적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노동자들과 비슷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건 맞지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러시아 노동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초과 노동을 강요한다는 비난에 대해선 북한인들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체고라 대사는 앞으로 러시아가 부지를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이 유망하다면서 특히 개성공단 같은 공업단지를 극동지역에 세우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정애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 씨의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나를 보면서 내가 야, 세상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험하게 되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체포됐냐.
보위부가 자신을 압송할 것이란 사실을 두 귀로 확인한 정 씨는 순식간에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화약방법소 사로충인자이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평양시 때 같이 있던 아이인데. 호텔에 같이 있거든. 자기 다른 방에 들어가 있잖아. 야, 나 오늘 이렇게 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망가야 될 것 같아. 나 안 갈래 하니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지에게 함께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야, 이 새끼. 너 나를 배반하고 뭐 얘도 완전 빨간 세상밖에 아니지. 됐다 이 새끼야. 나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라. 그 너 이 다음에 가서도 절대 그 말 흘리지 말라. 하고 나 이걸로 없는 걸 하자 하고 이렇게 보내고.
예상치 못한 동지의 반응에 마음이 더 조급해진 정 씨는 장사를 위해 갖고 있었던 옷들을 반값에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야반도주하듯 러시아 치타를 떠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당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으로는 조국을 등졌지만 보위부가 자신을 그렇게 쉽게 버릴 줄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1년, 2년까지는 내가 당위원회 외압을 했고 그 이후부터 때는 1년은 더위부에 있었거든요. 더위부 사람들한테 내가 돈벌이 많이 썼죠. 청해졌습니다, 돈벌이.
정 씨는 러시아에서 경첩을 만들어 북한으로 들여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첩이잖아요, 경첩. 경대를 만들어요, 경대. 경대 만드는데 경대 경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선반으로 깎아가지고 원래는 그 섬 그 기계제라 하잖아요. 내가 기계 그 워터방 만드는 사람이라 했잖아. 그 깎아가지고 이게 쇠를 녹여서 있잖아요. 딱 보는면은 딱 거기 형태에서 나오거든. 그거 하나면 뭐 그게 100달러 시키는데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 중앙장 목재 가공주하니까 얘네들이 제가 아닌 데 많더라고요. 기술들이 다 기술자들 들어왔으니까 걔들이 이런 경대 착 만들어놓으면 그 경첩에서 못 달거든요.
북한에서는 당시 경대를 만들어도 경첩을 달자면 비싼 돈을 들여야 한대 정 씨가 만든 경첩을 단 경대를 러시아에 다시 팔았고 그렇게 해서 외화 벌이에 앞장섰다던 정 씨. 당을 위해 충성했던 자신이 한국 목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반역자가 된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는 뭐 목사 만났다는 것도 몰랐어. 생각도 못했댔어요. 한 번 만났댔던 뿐이지. 뭐 크게 뭐 거기 뭐 거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순복음교회 사람인데. 아 그래.
그렇게 정 씨의 안개 같은 삶이 시작됐고 집을 떠나 정처 없이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10여 개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맺게 된 인연들도 있었습니다.
허진 선생이라고 러시아의 허진 선생 혹시 아시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민족대학 총장이며 고려협회 회장이에요. 그 사람 집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 일금에 모여서 탈북자 협회를 모은 거예요.
당시 정 씨는 그곳에서 현재 한국에서 대북 전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민복 씨 등 탈북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정 씨는 당시 여러 면에서 허진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허진 씨는 옛 소련 내 고려인협회 회장으로 소련과 한국의 수교 당시 통역을 맡는 등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탈북자로서 옛 소련에 정착한 후 러시아 벌목공 등 탈북자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유해는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시카고에서 건축업을 하며 지역 내 탈북자들을 수시로 돕고 있는 정 씨는 과거 허진 씨가 탈북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일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러시아에서의 경험들은 현재 미국에서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가 현재 시카고에서 몇 년째 시도하고 있는 달래, 냉이 등 농사도 러시아에서의 경험이 없었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교인이 하나 이제 모스크바 민족 방송국 국장의 사모님이야. 사모님 거기 다녔거든. 국장은 그러니까 국장이라는 게 이제 북한 그 방송에 북한 방송 국장.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 다녔거든 한국교회. 그때 그 사람이 나보고 살라가면서 별장 하나 주더라고요. 뭐 딸기 농사도 해먹고 사과도 딱 해먹고 뭐 감자도 심어먹고 하면서 하여튼 잘 지냈어.
러시아에서 찾아간 한인 교회. 그곳에서 만난 한인 여성에게 농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로봇 전문가였던 정 씨가 삽을 들고 땅을 파 먹고 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러시아에서 배운 농사 기술을 우크라이나에서 써먹었고 생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등지를 다니던 정 씨가 중국에 간 건 탈북자로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였습니다. 중국에서 사업가로서 성공이란 것이 뭔지도 맛봤다고 말합니다.
뭐
현대자동차 공장.
현대자동차 부속공장도.
부속공장. 예. 어디에 있었어요?
그건 북경 순위에요. 순위에. KFC라고. KFC 부속공장. 뭐 무슨 이런 공장 이런 공장.
그 사장이셨다고요?
네 사장했죠. 중국말 하면 베이징 산밍수 쫑수궁청 유생궁수. 이게 내 회사 이름이에요. 내 고향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나 우리 북경 와서 내가 들려와가지고 우리 회사 와가지고 진짜 이거 네 회사 맞아. 야 이거 내 회사 맞잖아. 직원들 뭐 설계하는 사람도 있지, 경위들 있지, 뭐 현장에 나가면 뭐 바글바글하지.
그렇게 300명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처음에는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중국 회사 있잖아요. 중국 회사 빌려서 썼어요, 이름을. 그럼 8%를 줘야 된다고. 8%. 그러면 400만 공정에 8%는 돈이 얼마예요, 그게. 많은 돈이죠. 중국도. 그럼 그 회사에 네가 따 돈 나온다고, 나한테. 8% 띄우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건, 야, 돈 버는 게 정말 힘들지. 그러다 그렇게 해서 벌고 나니까, 한 3년 벌고 나니까, 내 통장에 한 30만 있더라고요.
그 돈으로 중국에서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났던 탈북자의 권유로 한국에 입국하긴 했지만 정씨는 애초부터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빠져나왔던 정씨는 모스크바 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었습니다.
나는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정말 실망한 거예요. 난 한국 거기 들어가기 원하고 난 무조건 한국에 보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야,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런 나라인가. 아, 강짜로 또 밀어내보내. 안 받는다. 93년도죠.
그러나 정 씨는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한국에 입국했고 한국에서 인형 제조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역시 미국에서 다음 사업 구상의 걸음이 됩니다. 정 씨가 한국을 거쳐 마침내 미국에 도착한 것은 2012년.
나는 뭐 미국에 올 생각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카나다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카나다 들어갈라 했지. 그래서 카나다 국경 넘어갔다가 거기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떨어졌어요.
정 씨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탈북자들과 함께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한 시간 잡아놓더니 도로 미국으로 보내더라고요. 택시를 태워가지고. 황망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카나다의 친구들 다 연락해가지고 나이라고 폭발해서 나와서 다 만나서 가게 돼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50대 탈북 남성 정혜민 씨의 미국 정착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립니다.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5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덕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6도, 신유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8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8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5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 16도, 희천 아침에는 3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8도, 용현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3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0도, 사리온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22도, 해산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1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0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7도, 웅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내려가고요.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5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9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8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해 아베 신조 총리와 오찬을 겸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바라고 있다며 평화는 힘으로 달성된다고 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압박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를 외교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두 사람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국과도 긴밀히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불법 체류 중이던 북한인 296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암살된 뒤 양국 간의 정치적 마찰이 일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 씨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은 18일 성명에서 이번에 자수한 북한인들은 모두 비자 기간을 넘긴 경우로 113명은 노동허가서를, 183명은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이들이 보르네오섬 사라왁주에 머물고 있었다며 말레이시아를 모두 떠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외국 인력 채용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위스콘신주의 한 공구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명칭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직업을 지키며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지금까지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이뤄진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 발급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6월 8일 조기 총선거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공식 시작한 지 3주 만인 18일 야당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무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등 의회가 국민과 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총리의 총선거 제안은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메이 총리는 오는 19일 하원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석유 수출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둔화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밝혔습니다. IMF는 1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 3.1%에서 0.5%포인트 낮게 잡은 것입니다. IMF는 이는 지난해 11월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로 저성장 기조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 목표를 달성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백악관은 1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터키는 지난 16일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해 찬성 51%, 반대 49%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에서 두 명의 남성이 테러 모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프랑스 국적의 23세와 29세 남성들로 현재 프랑스 마르세유에 구금돼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과 정보기관은 수일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마르세유 일대에서 중무기와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 다음 달 개최되는 외교정책설명회에 28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지만 서방 주요 정상들은 거의 불참할 전망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른바 1대1로 계획을 논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4일과 15일 베이징에서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파키스탄 정상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